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리브가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 아주 예쁜 자매님이 한 명 있어요. 이 자매님의 직업은 손톱을 가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손톱을 예쁘게 꾸며주면서 손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준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있답니다. 그럴 때면 손님들의 손톱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예쁜 꽃이 핀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하더군요.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쁜 자매님이시죠?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까지 예쁜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재밌는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새나무 이야기랍니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동산 위에 새 그루에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동산에 뿌리를 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새나무는 너무 친했어요. 이 동산은 비록 높지는 않았지만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어요. 새 그루의 나무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시원한 비를 마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무들이 위치한 동산에서는 멀리 도시가 보이기도 했고 바닷가가 보이기도 했어요. 또 산 아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했고요. 첫 번째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너희는 나중에 아주 큰 나무를 자라게 되면 무엇이 되고 싶어?
첫 번째 나무는 아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사는 궁전도 궁금했어요.
나는 나중에 임금님이 사용하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침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임금님과 매일 함께 지내면서 온 세상의 멋진 것들과 함께 할 거야. 임금님이 내 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며 경배하는 걸 상상해봐. 어때? 아주 멋지겠지?
겨우 그걸 가지고 그래? 나는 임금님이 타는 배가 될 거야. 가장 멋지고 화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배가 되고 싶어. 임금님을 태우고 전 세계를 다니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오, 저 배가 바로 임금님이 탄 배야. 그러니 저 배를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자.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 세 번째 나무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특별히 되고 싶은 건 없어. 다만 그냥 이 동산에서 계속 살고 싶어. 이렇게 높이 높이 자라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과연 이 세 그루의 어린 나무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동안 나무들도 쑥쑥 자랐죠. 나이테도 점점 더 생기고 밑둥도 아주 두꺼워져서 굵고 튼튼하고 높은 나무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많은 나무꾼이 동산에 올라왔어요.
여기 좋은 나무들이 많군. 잘 됐어. 여백 애들. 여기 이 나무들로 하겠네.
나무꾼들은 도끼로 나무들을 쓰러뜨려서 씻고갔어요.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자신들이 꿈꿨던 멋지고 화려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나무는 조금 실망했어요.
난 그저 이 동산에서 하늘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배어지다니 속상하네. 여기 이 동산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겠지?
동산에서 실려온 나무들은 목재서의 창고에 쌓이게 되었어요. 한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희망에 차서 기대하고 있었던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도 결국 낙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고에 들어온 목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이렇게나 많은 나무들을 쌓아두었군. 내가 필요한 것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구나. 어디 볼까? 옳지, 이것이 좋겠군.
목수는 첫 번째 나무를 들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너무도 기뻤어요. 이제야 자신이 꿈꿨던 왕의 침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수가 첫 번째 나무를 싣고 간 곳은 왕의 궁전이 아니었어요. 온후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싣고 간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쑥싹쑥싹 잘라서 만든 것이 글쎄 말들의 모기를 담는 말구이였던 거예요.
나는 임금님의 침대가 되고 싶었지 이런 말구유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첫 번째 나무는 낙담해서 울었지만 아무도 나무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첫 번째 나무가 그렇게 된 것도 모른 채 왕이 타는 배로 만들어줄 또 다른 목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한 목수가 와서 두 번째 나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무가 간 곳은 가난한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한 마을로 온 거지? 나는 왕의 배를 만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말이지.
두 번째 나무의 바람과 다르게 작고 허름한 우선을 만들어줬어요. 세 번째 나무는 아직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그저 창고에 누워 있었어요.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말구유가 된 첫 번째 나무가 말했어요.
오늘은 참 이상한 날이네. 분명히 여기는 마구간인데 왜 임신한 여인과 나그네가 이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 여관에 방이 닫혔나? 어? 그런데 저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네? 아니, 지금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어? 저 여인이 아기 예수님을 나의 말구유 위에 눕혔잖아. 나는 이 세상의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왕 중에 왕이 사용하는 침대가 됐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야.
작은 오선이 된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곳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배로 살아야 하지?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 모습을 보니 참 슬프네.
바로 그때였어요.
어? 저기 저 사람은 누굴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잖아. 이곳으로도 말씀을 전하러 오셨구나. 오? 그런데 점점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잖아. 어머나,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타셨어. 그래, 맞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니까 나는 소원대로 왕이 타는 배가 된 거야. 너무너무 기쁘다.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는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그들은 꿈을 이루었을까? 이제 나는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순 없겠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할까?
세 번째 나무는 답답했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한 목수가 와서 세 번째 나무를 심고 갔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 걸까요?
세 번째 나무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죄인을 매다는 데 사용되는 십자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하염없이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고문을 당했는지 온몸에 채찍으로 맞은 자국이 있었고 흉터에서 나온 피로 온몸을 적시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병사들은 그 남자의 손목과 발목에 큰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던 그 남자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소리치며 숨을 거뒀어요. 그러자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세 번째 나무는 깨달았어요.
내가 동산 위에서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서 나타나신 거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결국 세 번째 나무의 소원도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세 나무 모두 자신들이 꿈꿨던 것은 이루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을 이루어주셨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에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랍니다. 최선을 위한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늘 불순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고라자선과 그 무리들이 땅에 삼켜져서 저승으로 간 것을 뻔히 보고도 곧바로 또 불순종을 하잖아요. 민수기는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17장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느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만 4천 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이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인 중곡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해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중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목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중곡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굳을러 내게 대한 원망을 굳히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정말 답이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네요. 전혀 회개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자꾸만 비난하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빨리 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해라. 저들의 억지를 내가 도저히 들어주지 못하겠구나. 저들에게 벌을 내려야겠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못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마친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말했어요.
형님, 어서 빨리 향로를 가지고 오세요. 단 위에 있는 불을 거기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하나님께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연병을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이미 연병은 많이 퍼졌어요. 순식간에 연병으로 인해 죽은 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넓은 광야의 사람들이 시체가 끝없이 놓여졌어요. 많은 이들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 향로를 들고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창궐했던 연병이 물로 가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향로 혹은 향은 신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로의 연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것처럼 우리 신도들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연병이 그친 뒤 아론은 모세가 있는 회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각 종족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지팡이 위에 쓰도록 하고 특별히 레위 족속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해라.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를 회막 안의 중고개 앞에 두도록 하고라. 그러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테니 이 증거를 보여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아론에 대해 원망했던 말들을 그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모세와 아론의 대적자들의 비난을 그칠 수 있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원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그들의 족속의 족장들이 자신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든 지팡이를 모아서 언약궤 앞에 놓았어요.
다음 날 모세는 회막 안에 들어가 언약궤 앞에 섰어요. 언약궤 앞에 놓아두었던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였어요. 유일하게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나무 열매까지 열렸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위해 정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보이셨어요. 바싹 마르고 나무에서 잘라낸 지 오래된 뿌리도 없는 지팡이에 싹이 돋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싹이 났고 순이 돋고 꽃과 열매가 한꺼번에 그 지팡이에 맺혀있던 거예요.
이 일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증거였어요. 이것을 본 아론과 모세의 마음도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시고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 자연의 법칙까지 바꾸시면서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12개의 지팡이를 전부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위해 자연의 법칙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도 생겼을 거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가 언약궤 안에 넣어두도록 하여라.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누군가가 또 반역을 저지르고자 하면 그 지팡이를 보여주고 나의 뜻을 기억하게 해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의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함께 놓여 있게 되었어요.
고라의 반역 이후에 뒷정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고라가 했던 일들도 너무 중요하고 귀중한 일들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였나 봐요.
시편 16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가장 잘하고 잘 배울 수 있는 자리나 상황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고라나 다단, 아비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을 따라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라이놀트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볼게요.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루하루를 한껏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한껏 즐기도록 하시며 고난이 평화에 이르는 기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제 뜻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소서. 제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서 합당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은혜가 되는 기도문이네요.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가 정말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 주변에 작고 사소하지만 저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을 다시 찾아보고 소중히 여겨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라와 그의 무리가 일으킨 반역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 죽어나갔지만 아론의 향로로 인해서 사람들의 전염병이 끊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증명해 주시는 부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나의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동경하며 갖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에만 멀다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귀한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나눈 내용을 알려주세요. 다윗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양을 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라고 하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욱 큰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일매일을 소중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내라고 배워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감사 기도를 매일 밤에 잠자기 전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감사는 아론의 향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예언자매님 미수자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와, 두 분 계시니까 여기 확 환하게 빛비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좀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그 말에 홀려서 그 말을 잘못 따라가서 그것을 따라간 그런 일이 있나요?
저는 북조선에 있을 때 이렇게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신 전보로 찾아다닌 건 아닌데,
아,
주변에 이렇게 전보는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사주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귀가 혹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막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아. 좋은 일이, 아, 나는 이렇게 잘 되겠구나.
아, 그렇군요. 아, 너무. 아, 네. 너무. 아, 북조선에서도 사주 팔자에 보는군요.
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미소자매님.
아, 저는 이게 약간 그런 거였, 그 중학교 때 일인데요. 너무 조금 거짓 정보였죠.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야, 저 사람이 너를 싫어한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린 마음에 직접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그 사람 말만 듣고,
네,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그런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
네.
또 진위 여부, 사실을 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 또 이렇게 귀한 나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 신방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올린 대표하에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세요. 그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절망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 외로이 신앙을 지켜가는 신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방예배의 말씀을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3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번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수많은,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하고 비슷한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오, 맞아요. 맞아.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틀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나의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세상은 더 소란하고 요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제가 지금 목소리가 큰 사람으로서 좀 찔립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이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야기들로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요 홍수와 같다라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작 들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돌고 도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나고 보면 그 얘기가 옳은 말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아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 또 나에 대하여서 하는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야 18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은 우리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다윗을 떠올리죠.
아, 그렇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위대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던 왕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 하면은 첫 번째로 다들 이해한 게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을 또 한 사람만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 역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6절의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신 축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와, 맞아요. 그만큼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왕이었는데 세상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잘 외교라고 하죠.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외교를 잘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강대국들이었던 아수르 왕을 이제 배반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는요, 아수르하고 친하게 하는 정책을 폈거든요. 그 당시 아주 강대한 힘이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당시에 제일 강대했던 나라인 아수르를 배척해버린 건가요?
맞아요. 너무 잘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제일 힘이 있고 강대했던 아수르 왕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네요.
네.
우리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면은 또 공격을 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처럼 남조선, 북조선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2개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유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으니 이제는 남유다도 아예 점령해서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군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아수르에 비해서 힘이 약했던 남유다에서는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아수르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죠. 가지고 가지다 보면 더 가지고 싶잖아요.
맞아요. 아수르는 아예 그냥 남유다를 점령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으니까 남유다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산헤립 왕에게는 말을 아주 잘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서 말로써 남유다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거군요.
네,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사기를 꺾는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쉽게 풀어서 말해볼게요.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준다는 그런 말도 믿지 말아라. 너희 주변에 봐라.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의 신들이 우리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도 이어서 성경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말해볼게요. 너희들 잘 봐라. 다른 나라들도 전부 망한 걸 봤잖아. 이렇게 다 망했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거라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을 거니? 절대 그럴 수 없을 걸. 너희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믿지 말아라.
와, 두 분 완전히 너무 진짜 랍사게같이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랍사게가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하여서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하게 되면 포도를 먹게 될 거야. 무화과도 먹게 될 것이고 평안히 지낼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 싸우지 말고 항복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버티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혹할 것 같아요.
맞아요.
설득력이 있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엄청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유다가 아수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힘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도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언자매님이 이사야서 37장 36절의 말씀 읽어줄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죽 시체뿐이라.
우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네요. 왜 죽었나요?
아, 저도 궁금해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임하더니 그 모든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수르는 얼른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했겠네요.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사네리 왕이 터덜터덜 이게 무슨 일이냐.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돌아가서 자기네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자기 신 니스록이 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를 하는 거네요. 앗수르 산헤립 왕이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고요. 산헤립 왕의 아들들이 아버지인 왕을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고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신전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두 아들이 와서 자신의 아버지인 왕을 죽이고 도망을 친 거잖아요.
아, 그쵸.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쵸, 어이가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세상은 자기의 뜻이나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적인 시선에서 보면 전쟁에서 분명히 아수르가 이겨야 되는데 졌습니다.
맞아요. 왜 졌는지 아수르 군사들이 왜 다 죽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저들을 멸하려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일을 알 리가 없다란 말이에요.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지고 나서 허탈하게 돌아간 산헤립 왕이 자기의 신에게 예배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그 신의 힘을 주거나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예배하고 있을 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아들로부터 산헤립 왕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려 참 그럴듯하게 들리고 맞는 것처럼 들리고 너무 막 설득이 되죠.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맞는 얘기도 아니라 틀린 이야기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는 아,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거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될 첫째, 이를 위해서 세상의 힘의 논리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손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둘째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말과 정세 분위기가 그렇다 흐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아, 진리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정말 그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 달콤한 말에.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미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연약한 네.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향하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맞아요.
우리가 깨달아서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언자매, 미소자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소자매님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그 산헤립 왕이 그 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상에게.
네네. 자신의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그렇죠. 생각도 못했죠.
네네. 네.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선 여기에서 제가 딱 깨달은 점은 우상숭배의 그런 위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점을 우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진리 되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와 열방 나라 가운데 전쟁의 소문도 너무나 허다합니다. 세상에 어수선한 이야기가 들릴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북조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인 하나님, 이 북조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북조선 백성들을 찾아시고 계속 부흥하는 지하교회 신자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조선 백성들이 간절히 간구하기는 복음을 많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북조선 백성들 날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굶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억압과 구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 해받은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